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리브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부활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교회에서 찬양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 부활주일에 부를 찬송을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렀는데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박수도 쳐주고 기쁘게 듣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사실 연습하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달걀을 삶는 봉사를 했어요. 달걀을 삶는 봉사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다른 신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더니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직접 삶은 달걀 위에 십자가 모양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글자를 적어 넣었는데 금방 끝났어요.
저희 교회는 신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달걀을 나눠줍니다.
달걀을 부활주일에 나눠주는 풍습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이 풍습의 유래는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느 마을에 로자린드 부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 부인은 나그네가 전쟁에 나간 뒤로 나쁜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겨 산골 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딱한 로자린드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요. 그 친절에 보답하는 뜻으로 부활절에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예쁘게 색칠한 달걀을 하나씩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걀에는 부인이 직접 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부활절날 로자린드 부인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뛰쳐나온 한 소년과 부딪혔어요. 그 소년은 부인에게 사과하며 병든 어머니에게 급하게 가는 길이라는 말을 했어요. 로자린드 부인은 그 소년을 위로하면서 가지고 있던 색칠한 달걀 하나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년의 어머니 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했어요.
집으로 돌아간 소년은 어머니를 열심히 간호하면서 어머니의 회복을 도왔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자 너무 기뻤던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중에 병이 든 군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소녀는 군인을 보살펴주고 로자린드 부인에게 받았던 색칠한 달걀을 건넸어요. 달걀을 받아든 군인은 그 달걀에 적힌 글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소년에게 달걀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지요. 왜냐하면 그 글은 군인의 집안의 가훈이었거든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은 아내가 나쁜 사람들에게 쫓겨나 이사를 간 줄도 모른 채 아내가 사라진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군인은 결국 아내인 로자린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로자린드 부인은 그 후에도 해마다 부활절이면 자신의 나그네를 찾을 수 있게 해준 색칠한 달걀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고 이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에도 부활절이면 부활의 의미가 담긴 색 달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부활절의 달걀을 삶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곳에는 그런 유래가 있었네요.
저도 부활주일 달걀에 대해 들은 또 다른 유래가 있는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그레네 사람 시몬의 직업이 달걀 장수였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암탉들이 나온 달걀이 모두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달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달걀과 같은 것이 우리 삶에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의 저녁 식사 자리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유월절이 되었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해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도 큰 구원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넓은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과 물이 담긴 소래를 가져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궁금했죠.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기 시작하셨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라서 양말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발은 너무도 더러웠지요. 길거리에는 온갖 먼지와 양과 소와 말의 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었고 그 종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너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란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줄 만큼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을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나중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유다는 조용히 저녁 식사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떠난 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나 마찬가지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내 몸도 찢어지게 될 거야. 이 포도주는 내 피나 마찬가지란다. 내 피도 제단에 부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실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나의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거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감람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계획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모두 받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은 없을까요? 아버지의 자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이 길 말고는 없는 걸까요?
예수님은 길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아담의 죄를 통해 어긋난 모든 것의 책임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비록 잠깐이지만 인간들의 죄를 책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하나님에게도 그 일은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건 못지않게 직접 만드신 사람들이 죄로 인해 모려져버린 것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다가오는 군사들과 유다를 바라보셨어요. 유다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군대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체포되어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재판장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죄수를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그 권리는 로마인들에게만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일러바쳤죠. 하지만 빌라도는 이것이 모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곳을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단다 라고 하셨어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렸어요. 옛날에 채찍에는 갈고리 모양의 쇠가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피부가 찢겼어요.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어요. 예수님은 그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온 몸에 피부가 찢기고 피가 흘러내렸어요. 거기에 로마 병사들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라고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이 일들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더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권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십자가를 지웠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힘이 들어 여러 번 넘어지셨어요.
그것을 본 로마 병사들은 마침 길을 가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골고다 언덕에 다다르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높이 세웠어요.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담이 범한 죄는 모든 인류가 죽어야만 하는 죄였고 그 죄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롱을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당신을 봐.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음먹었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말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요. 사실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모든 일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 그것도 못하시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것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두고 있었던 것은 못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몸도 아프셨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어깨에 옮겨진 죄의 무게가 너무 힘겨웠어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저를 떠나지 마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셨어요. 단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원래대로라면 해가 쨍쨍 빛나야 할 한낮인데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기 시작했어요.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요동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상이 부서질 것 같이 흔들렸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세상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도 미워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갈라놓아 만날 수 없게 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되어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맞으며 생각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은 없어졌어.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되찾으셨어.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마음이 기쁘셨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어.
맞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저녁때가 되어 예수님이 완전히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리마대에 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을 새로운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동굴에 보관하고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그 앞에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두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동굴 입구에 큰 바위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어요.
여인들은 너무도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는 어떤 빛나는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여인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 빛나는 사람이 말했어요.
여기는 무덤이고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에 여기에 계실 필요가 없으시답니다.
다른 여인들은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뒤에 남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분명히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변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사흘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어요. 자녀들과 만나지 못해 슬퍼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사이가 회복되었는지를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온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매를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울고 웃으시는 분이기도 해요.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과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 역시 슬퍼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배워주세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늘 뒤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있다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배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배워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얼굴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 북조선 신자분들과 여기 남조선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오늘은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곳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질문 드릴게요. 좀 부활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부활하면 생각나는 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활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네. 혹시 미소자매님은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저는 약간 그런, 뭔가 즐겁고 뭔가 다시 돌아온 약간 봄의 느낌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뭔가 봄은 즐겁고 우리에게 따뜻한 기분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네. 시작하고 네. 이런 느낌.
네. 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기쁘게 우리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을 헤매는 죄 많은 죽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오신 피로 눈과 같이 희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혹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신방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미소자매님, 예언자매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자자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크고 놀라운 일이라면 이 부활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국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는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면서 반박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의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등을 통해서 보면 믿기지 않는 게 정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놀라워요.
두 분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을 지난 2000년 동안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게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핍박하면서 잡아 죽이고 있던 사람인데 결국 본인이 믿게 되었으니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180도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웠거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자신이 그동안 알았던 것, 세상적으로 가졌던 모든 지식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잖아요. 그것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갔던 사람은 분명 유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요.
네, 맞아요. 맞아. 유익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핍박이 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심지어 내 생명을 바치는 상황이 되는데도 헌신하기는 좀 어렵죠.
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두 분의 그 진솔한 생각 나누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 예수님 부활에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듯이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산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에도 그런 부활의 증인이 많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북조선 신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번데기예요.
벌레 번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번데기인데요.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어느 날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서 꽁지에서 씨를 칭칭칭칭 뿜어내면서 자기의 몸을 감아버려요.
그렇게 가만히 두면 죽은 번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번데기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배추나무벌레 같은 경우도 꼭 사람하고 같이 생겼거든요. 아무 소식도 없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더랍니까?
번데기가 갈라지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땅을 기어다니면서 배추 잎사귀를 갉아먹던 애벌레가 예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니 참 신비롭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꿀을 먹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부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조선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계란을 볼 때 참 신기한 것이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계란만 보면 생명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 계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몸을 입습니까? 라고 말이죠.
목사님, 저도 궁금한데 사람이 죽으면 어떤 몸을 입게 되나요?
그 몸은요? 궁금하죠?
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을 입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5장 38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좀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씨라고 하는 게 나무 열매나 꽃 열매 씨를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잖아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어떤 것은 장미가 되고 어떤 것은 들국화가 되고 어떤 것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 모양이라도 하는 것이 거기서 도대체 어떤 몸이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 종자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어떤 몸이 될지는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때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배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럼에도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정말 모른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렇다면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가요?
네. 예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이 유익인지 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유혹이 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때로 불의와 타협할 때가 많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도 비슷해요. 양심에 찔리니 찔림이 엄청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옳지 않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괜히 잘못 엮여서 내가 어려워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계속 앞서서 모른 척할 때가 더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고는 눈 딱 감고 그냥 내가 가던 길로 가게 되죠.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와, 두 분의 귀한 고백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 모르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배워주시기 때문이네요.
네, 맞아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배워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직접 그건 옳지 않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자가 그러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배워주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큰 유익이네요.
아멘입니다.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유익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배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유익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요.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율법이 굉장히 많죠.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요.
네네네.
613개라고 들었습니다.
우와,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과 248개의 하라라는 율법이 합하여져서 613개예요.
지켜야 할 율법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613개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나요?
그렇죠. 많은 거 같이 보이죠. 그 당시에 율법을 전부 지키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데 있었어요. 지켜려다 보니까는 도대체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잖아요.
오, 맞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신 걸까요?
우리가 대충 사랑하는 거는 쉽죠. 그저 빵 한 조각 나눠주고 대충대충 뭐 조금 자선 사업하고 이걸 사랑이라고 굳이 한다면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 허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대충 흉내만 내지 말아라 하신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만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건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관용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쉽게 관용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용납하기 쉬워요.
반대로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정죄하고 비난하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 대해서는 관용을 하면서 왜 남에 대해서는 관용을 잘하지 않느냐. 네가 귀한 줄 알면 남도 귀한 줄 알아라. 그래서 남을 사랑할 때는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좀 동물과에 속하잖아요.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자세히 관찰을 많이 하는데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동물들은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우선이어서 배가 고프면 남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동물적인 본능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데 동물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부활에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나누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면서 부활의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요. 고난 중에 희망을 갖는다라는 건데 우리 예언자매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읽어줄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사 모든 자들에게 산소망이 되셨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희망을 가지는 존재라니 이것은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보통은 고난과 환란이 오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멀리하고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 절망적인 일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에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도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혹여나 좌절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껏 양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우리 감동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일단은 하나님 믿기 전과 후가 좀 다른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사실 못 느끼잖아요. 아. 근데 하나님이 믿고 나서는 뭔가를 뭐 안 좋은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가질 때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 찔림 때문에 좀 괴로울 때도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나눔을 보면서 사실 그 찔림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찔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말씀을 붙잡게 되고 내가 좀 더 다듬어지는 과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찔림이
네.
귀한 것이다.
네.
아, 너무 귀한 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도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소자매님은요?
네. 저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아멘.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그 분들이 안 믿는 분들에게 좀 전해줄 말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전해주세요.
네. 너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믿는다면 너에게 유익이 생길 거다. 그게 뭔지 네 알려줄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는 예수님과 너는 쭉 영원히 함께 갈 거다라고 좀 전달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가장 큰 유익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네. 유익이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너희 예수님 믿고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해라.
네.
그 능력을 경험해라. 아,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비소자매님이 전한 복음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아침에 닫힌 무덤이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서 예수님께는 전혀 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히 용납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의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어버리 시간 선포합니다. 유다의 사자가 외치는 위험참에 모든 사망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도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신자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보혜사 성령에 충만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방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배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방님이 함께하며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북조선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